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에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바로 직전이 고린도에 있었죠.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안디옥으로 자신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귀로의 여정을 돌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맨 끝절인 23절은 사실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단은 22절까지 나누고 23절부터 3차 선교 여행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는데 함께 더불어 읽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되돌아갔는지, 어떤 여정으로 돌아갔는지를 이제 본문 내용 안에서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거쳐갔던 적들이 있거든요. 일단 18절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고린도에 머물던 거죠.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보면 제일 인상적인 표현은 18절 앞부분에 나오는 형제들과 작별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형제들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줄곧 예수님 믿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혈통이 무엇이든 민족이 무엇이든 태생이 무엇이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형제들과 작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들이 다 형제들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형제들이 된 거예요. 또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 바울이 혼자 출발한 게 아니라 물론 실라 디모데도 같이 출발했겠지만 28절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생업이 같았던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그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들은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이 다시 길을 떠나니까 함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인생이 기구한 사람들이죠. 태어나기는 터키 본도 지역에서 태어났다가 멀리 이태리까지 이민을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그 먼 여정들을 거친 다음에 지금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이 두 부부가 바로 함께 떠납니다. 아마 이때 떠날 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단순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건 아니겠죠. 바울이 사역을 하러 다시 돌아간다. 그 이후에는 어떤 여정이 있을지 모르겠다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우리도 함께 동역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떠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2차 선교여행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가정, 간수의 가정을,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과 형제들을, 베르야에서는 수많은 굉장히 먼 거리를 함께 배를 타고 떠났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고린도에서도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사람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도 감사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냥 그 지역에서만 같이 사역한 게 아니라 바울이 떠나면 같이 떠나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교회를 이제 벌써 개척한 지 20몇 년이 지났지만 처음에 같이 해주겠다고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참 잊지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저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도 그래도 같이 처음에 있었던 사람,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 마음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있죠.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조금 있다 에베소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위에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고린도를 떠나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18절 끝에 보시면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 갱그레아는 고린도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원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는지 아니면 소원이 지켜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갱그레아는 고린도 인근에 있는 지역이고 또 여기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서에 보면 이 갱그레아에 있던 교회, 그 교회 집사였던 여집사 베베에 대한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 만난지 나중에 만난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참, 여러분들은 서원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켜본 적이 있는 그것도 어찌 보면 이게 뭐 기복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품는 그렇죠? 우리가 벌써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서원을 할 만큼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준수는 뭐 서원을 해본 적 있어? 없어? 그래 머리를 깎겠다고 한번 서원을 해봐. 머리를 빡빡 깎고 내가 열심히 와서 내 머리를 빡빡 밀은 것만큼 교회를 바닥을 반들반들하게 청소를 하겠다. 이렇게 주님 붙여주시면 3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운하면 혹시 아니 떨어질 것도 붙을지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늘 간절한 마음 사도 바울도 뭐 복을 달라고 막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었겠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운을 하고 또 머리를 돌아가면서 깎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뒤에 19절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이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거기 머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이들은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온 곳이 에베소인데 이 본문에는 18절과 19절 사이에는 기록이 없지만 생각도 있지만 우리는 그냥 읽으면서 야 갱그레아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구나. 에베소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 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갱그레아에서 에베소까지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직선거리가 5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때 직선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돌아가면 훨씬 더 먼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배 안에서 뭐를 했을까요 바울은? 그냥 뭐 개들처럼 밥 먹고 싸고 바다 쳐다보고 이러고 지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굴라 브리스길라랑 함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그게 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귀한 훈련의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 갈 때 배를 타고 가니까 한 달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옛날이니까요. 한 달 동안 뭐 할까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 암송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평생 살면서 제일 귀한 성경 공부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나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에베소에 왔어요. 여기서는 뭐를 했느냐. 19절에 보면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돼요. 뭐냐면 아니 유대인들 대상으로 전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여지껏도 그것 때문에 맨날 핍박을 받고 실패하고 그랬는데 굳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바울 사역의 제일 1차적인 초점을 여기에 맞췄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평생 살면서 늘 마음에 부담을 갖는 게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역에 있어서는 이방인 중심으로 했지만 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말씀들을 권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2차 선교회인 때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는 변론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들을 직접적인 전도 대상자로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1차적인 전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도 말씀을 전했고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들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 형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오래 있어달라 하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선 1차 선교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1번, 2번, 3번, 4번 거쳐서 맨 끝에 5번을 갔으면 4번, 3번, 1번 이렇게 되짚어서 한 번씩 되짚어서 돌아가는 루트를 정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선교지들을 되짚어서 돌아간 게 아니고 저는 새로운 루트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를 거쳐서 가는데 에베소는 이제 우리가 내년에 보게 될 3차 선교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번 사전답사를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 루트를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뒤에 세 번째 도착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첫 번째는 겐그레아로, 두 번째는 에베소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이사랴를 거쳐오는데 가이사랴는 이제 안디옥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형제들이 있었고요. 이 가이사랴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집사 빌립. 이분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가이사랴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 고넬료죠. 고넬료도 이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지역을 거쳐가게 되는데 그때에는 집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거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튼 가이사랴를 거친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20절 끝에 보면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거쳤습니다. 결국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온 것이죠. 아마 상상 기록은 없지만 안디옥에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선교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돌아가는 여정이에요. 이 돌아가는 여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한두 가지만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 여정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의 사역을 하고 일단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니지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게 완전한 끝은 아니지만 1년을 지내면서 우리 1년은 어떠했는가 뒤돌아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결산을 할 때가 옵니다. 결산을 할 때에 내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결산을 하게 될까,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것,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떠했는지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 결산할 날을 1년을 마무리할 때마다, 10년을 마무리할 때마다 미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떠할까? 10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 어떠할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나? 나의 예배는 어떠했나? 내가 주님 앞에서 맡겨진 재산들은, 물질들은 어떻게 사용을 했나? 건강은 어떻게 사용했나? 이런 것들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이 지금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할 사역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돌아가는 여정이 여지껏 했던 곳을 되짚어 간 게 아니라 3차 선교여행 때 올 곳들과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는 루트를 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다음 일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상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오래 머물고 사역할 것이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거기에 잠시 있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 거기에서도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내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에 대한 계획도 잡고 이후에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라는 계획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계획, 10년 후에 대한 계획들도 하나님 나를 어디로 보내시고 무슨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두 번째 특징은 앞을 또 내다보는, 앞을 내다보며 준비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한 가지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닿았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튼 마무리를 하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고 앞을 계획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돌아보면서 여러 부분에서 아마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뒤돌아놓고 보면 후회스러운 부분, 아쉬운 부분, 특별히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렇게 조금 안타까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을까? 어떤 부분이 제일 아쉬웠을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바울이 2차 선교행에서 뭐가 제일 아쉬웠을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세부적인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떠올라요. 이것저것 막 아쉬웠을 것 같아 싶은데 제일 많이 아쉬웠을 것, 제일 많이 안타까웠을 것은 어떤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어쩌면 결과론적인 그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 사도바울 2차 선교행을 다녔던 지역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르야, 아테네, 고린도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지명들을 들으시면 퍼뜩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사도바울이 다 편지를 썼던 지역들입니다. 빌립보, 빌립보서가 있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죠. 베레아나 아테네는 없지만 고린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아마 여기 나오는 에베소에서 썼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썼는지 아니면 조금 뒤에 에베소 와서 사역할 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요. 그런데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에 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그 문제들이 보통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어제 그제까지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교회인데 나중에 문제가 생긴 모습을 놓고 보면 이게 교회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어떠냐면 사도바울이 뒤돌아보면서 어떤 아쉬움을 가졌을까? 자기가 사역하면서 부족했던 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어쩌면 이미 지금 이미 교회들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사도바울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뒤돌아 생각해보면 이러한 후회가 남았을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1년 뒤, 2년 뒤를 조금만 더 미리 생각했으면 현재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거리를 갖고 있는지, 지금은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덮고 누르고 있지만 조금 뒤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생겼구나, 조금 있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겠구나, 사도바울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깨림칙하게 생각하면서 미리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문제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미연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미리 잘 단도리를 해놓고, 좋은 한국말 없나? 한국말은 아닌 것 같은데, 미리 잘 준비를 해놓고 예비를 해놓고, 우리 시골이 얘기하면 백신을 딱 맞게 해놓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문제가 안 생기게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고 왔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고린도에서 떠나왔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지금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미 그런 문제가 생겨 싹이 나오고 있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준비를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후년에는, 그리고 뭐 우리 준수처럼 이제 대학을 가면, 여지껏은 대학을 가는 게 지상 목표고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만 대학을 가면 그 다음에 나의 현재의 신앙, 나의 현재의 생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욕심 혹은 내가 여지껏 생활해왔던 패턴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문제를 안 생기게 하려면, 그리고 그것을 잘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문제를 잘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좀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노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금 이따 생길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미리 예방주사를 맞거나 해결책을 미리 찾아놓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뒤돌아보면서 제일 크게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했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여정을 살펴보는 것처럼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맞이하고 하게 될지를 계획하면서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내 신앙을 갉아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미연에 준비를 하는, 흔들리지 않도록, 교회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잘 대비책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막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그것만도 버거워서 막 힘든 판에 미연에 뭔가를 대비한다는 건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놓고 보면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연약해서 쓰러질지 넘어질지 좌로우로 치우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제가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은혜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새롭게 다가올 내년을 믿음 안에서 잘 준비하고 더 늘 성장하는 모습만 있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잘 미연에 대비책을 잘 세워놓는,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올 한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들 거두게 하시고 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다가올 새해를 바라봅니다. 믿음 안에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더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돌아보며 앞으로 생겨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미리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마귀가 이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이나 문제 생기지 아니하도록 잘 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